누가복음 30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여덟 번째. 죽음을 통하여 해방되시려는 주님의 갈망. 12장 1절부터 48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종교의 위선과 탐욕과 깨어있음과 충성됨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49절부터 53절에서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시려는 갈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열망하셨음을 봅니다. 이 짧은 부분의 말씀은 매우 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적절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50여 년 전 내가 상해에 있을 때 나는 스팍스 형제가 쓴 주님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12장 49절과 50절을 언급하였습니다. 저자는 주님이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육신 가운데 묶이시고 감춰주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본질과 힘과 능력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제한적이었던 그분의 인성 안에 은폐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해방되셔야 했습니다. 즉,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존재가 죽음을 통하여 해방되기를 갈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일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나달의 죽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밀알의 내적 생명에 대한 해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방을 통하여 밀알의 생명의 풍성이 나와 많은 나달들을 산출합니다. 밀알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나달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시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의 혼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비교할 때 우리는 성경의 두 부분이 신성한 생명의 해방, 주님의 인격의 신성한 존재의 해방을 묘사함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무제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제한의 생명은 크게 제한되어 그분의 인성 안에 그분의 육신 가운데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해방을 갈망하고 바라셨습니다. 일단 그 신성한 생명이 그분 안으로부터 해방되면 그것을 그분의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2장 49절부터 53절에 있는 기본 사상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심. 12장 49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주님의 해방된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나와 51절부터 53절에 언급된 분쟁을 야기시키는 영적 생명의 추진력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가족 중에도 분쟁이 있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영적 생명의 추진력인 불에서 오며 이 추진력은 주님의 해방된 신성한 생명에서 옵니다. 그분의 생명은 은폐되어 있었으며 주님은 그것이 해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불이 불길을 내며 타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49절에서 주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의 이 부분은 또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 전에는 불이 붙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 이후 이 불이 불길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분의 침례가 이루기까지 답답하심. 12장 50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침례는 둘 다 주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잔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을 위해 구속할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었음을 의미하셨습니다. 침례는 그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위해 그분이 통과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답답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속박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성육신 안에서 그분 자신 위에 입히신 그 육신 안에 속박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지닌 그분의 무한하고 한량없는 신성한 존재가 그분의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육신의 죽음 안에서 죽으셔야 했고 침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신 후에 그분의 신성한 생명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의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두 왕국 사이의 갈등. 12장 51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에게 그분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왔으므로 그분이 오셨을 때 평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이 분쟁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스려 다투는 불신자들 안에 있는 사탄의 생명, 즉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갈등에 기인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온 세상은 사탄의 강탈 아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강탈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탄의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은 그의 강탈 아래 있는 자들을 부추기어 주님께 부르심받은 자들을 거스려 싸우게 합니다. 확실히 주님의 오심은 평화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가져오셨습니다. 사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사이의 갈등은 사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왕국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왕국은 어떠한 종류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식물의 왕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왕국은 식물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의 왕국은 사람의 생명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가지며 우리는 이 실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명으로 인해 사는 불신자들은 다른 영역, 다른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탄의 왕국의 실제 가운데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확실히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이 다툼은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주님은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분쟁은 지난 19세기를 거쳐 되풀이하여 발생해왔습니다. 53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는 특징적으로 그 세부 항목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종류의 분쟁은 두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 사이의 다툼에 기인한 것이므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장 51절부터 53절에서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스려 다투는 불신자들 안에 있는 사탄의 생명으로 인해 약이 되는 분쟁이 있으리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갈등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 나타나 있는 생각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전쟁을 일으킬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너는 이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나와 너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거스르기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거스를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같은 것을 말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어떤 것을 하는 대신 우리는 겸손하고 평화로우며 순종적인 생명을 살아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의 분별에 대한 가르침. 12장 54절부터 59절에서 우리는 시대의 분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49절부터 53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54절부터 59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불신자들의 무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12장 54절부터 56절에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56절에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시험하여 증명하다를 뜻하기도 하며 기상은 징조를 의미합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러나 너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그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예언대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린 것과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께서 그분 자신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씨와 천지의 창조에 관한 표적들은 분별할 수 있었지만 침례자 요한과 메시아 자신이 보이신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57절에서 주님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고 계속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따라야 할 옳은 길과 해야 할 옳은 일, 즉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그들 스스로 판단할 충분한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58절과 59절에서 주님은 그 대신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도중에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너를 옥에 가두리라. 내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동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렙돈으로 팔레스타인의 그리스 로마식 주화 중에서 둘째로 작은 경화입니다. 58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그 대신은 58절과 59절이 57절의 연속임을 암시하며 그 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께 심판받아 천사에 의해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그들이 아직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께 심판받기 위해 가는 도중에 있을 때에 율법에서 해방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들은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왕국 생활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2장 58절과 59절의 말씀은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무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에서 이 말씀은 그들의 왕국 생활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그와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속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리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고드란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죽거나 우리를 고소한 자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고소자를 만족해 할 기회가 전혀 없지 않도록 급히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 고소자는 법률상의 고소자, 원고를 뜻합니다. 길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에게 넘겨지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재판관은 주님이실 것이고 관속은 천사일 것이며 옥은 징계받는 장소일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오는 시대, 천년 왕국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로마의 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동전으로서 1센트와 동일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가장 작은 것에도 우리가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산은 왕국 생활에 관계됩니다.